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피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성막이 세워지고 이 성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초점을 돋보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분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이러한 생각은 아예 접어두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의도로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방법론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칭찬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믿음과 또 어떤 행동에 초점을 두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하면은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도를 갖게 되어집니다. 가령 그 마태복음의 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칭찬을 받았지 하면서 그 백부장의 어떤 믿음과 그 행동에 또 이제 중점을 두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니까 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부탁하는 그런 그 사랑이다. 사랑의 믿음이 칭찬받은 비결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런 식의 설교가 뭐 가득 그 넘치고 있습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뭐 다들 똑같아요. 뭐 성경에 어쨌든 칭찬 듣고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 나오면은 그 행동에 주안점 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흔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 마지막 시간인데. 구원에다가 우리 관심 초점을 두고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성막이라는 어떤 거룩한 공간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또 이런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또 이스라엘의 복이나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믿음의 향상 또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인도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성막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번거롭다. 또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어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일하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면은 뭐 이런저런 번거로운 과정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또 광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평온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올 필요도 없이 애굽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살기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막 그렇게 부하게 평안 누리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보내주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인간이 원하는 그런 구원 방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어떤 구원을 위해서라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지만은 사실 그 성막이 없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이도 믿음은 가능하다. 맞는 말일까요? 자, 지금 우리에게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는데 성막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성막, 성전 그 외에도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관심에서 희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 없어도 되고 성전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 이야기 나오면은 뭐 좀 관심이 또 둔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이 없이도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성막이 우리 믿음의 내용에 자리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란 뜻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성막이 자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함께하고 우리의 가슴 속 우리의 심령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는데 거기 있을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 그 목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겠다. 너희를 내가 만나겠다. 그런 의도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필요하는가?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어떤 산에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 왔습니다. 그렇게 면회 신청해가지고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한 분인데 인간 더러운 존재란 말이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몇 번 산에서 만났지만 모세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복받고 싶다고 찾아가고 뭐 구원받고 싶다고 찾아가고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사실 굳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 복 주고 구원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있다면은 내가 안 만나도 돼.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늘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안 만나 복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기 위주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가짜 믿음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죽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알아가는 데에는 온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는 분명히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성막을 세우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아무 때나 세운 게 아니고 날이 정해졌죠.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달이 달라졌다고 했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1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13장 4절에 가면은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 아비벌은 이제 3월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달력에 아비벌이라는 달력은 없어요. 농사 어떤 계절을 뜻인데 이 아비벌 말고 니산월이 있습니다. 니산월이 곧 아비벌이에요. 그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월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3월을 1월로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이제 삶은 지워지는 겁니다. 애굽의 날은 지워지고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어린 양의 피 안에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 아비벌 1월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 그날에 성막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만나주는 관계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 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해주고 도와 지켜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또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나에게 좋은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불의가 거룩 앞에 서게 되어지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인간은 불의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뭐 내 일이 잘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성막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40장 33절에 보십시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모세가 이제 성막 세우는 일을 다 마쳤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이제 덮이죠.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이것을 그 성막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겠지, 성막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 성막과 여호와의 영광, 이건 그렇게 간단히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왜 성막에만 충만해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왕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려면은 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전체에 구름이 쫙 덮이고 거기에 영광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꼼꼼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지금 한국교회가 그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또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데에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대개 그 생각지 않고 지나치는 거예요. 자,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그 있는 지는 성막에, 아니, 영광이 없습니다. 성막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이스라엘 지는 구별하고 있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백성은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지내면서까지 하나님 섬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그 영광이 충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겼든지 간에 어떤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제사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적으로 못 들어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무관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성막에만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그 성경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고 영광은 이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자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성경 구질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된다. 그걸 못 받고 결론을 참고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선한 일이니까 영광이 되겠지. 그렇게 영광 우리 맛대로 만들어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꼬일도록 꼬이는 겁니다. 꼬일도록 꼬이면서 길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구약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보기를 싫어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그 채워주는 근본이 돼요.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구약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 특히 성막에 대한 것도 뭐 성막론이라고 해가지고 뭐 성막 구조를 이제 십자가 예수님과 연결해가 해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에 지나질 않.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막을 몰라요. 성막론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성막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는 걸 봤는데 역시 중점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증거하는 게 초점을 두는 게 성막, 그 사람의 성막론이었습니다. 성막을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으로 성막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해석한 성막론도 반은 거의 다 일맥상통해요. 다 인간의 구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걸 중심으로 성막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죄인된 인간이 불살라 지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두멍이 있으면 거기 씻는 것을 회개로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소에 등대가 있으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이 비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떡상의 떡은 이제 말씀을 먹는 것을 해석을 하고, 향단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 말씀, 또 뭐 성령, 회개, 이런 것들 종합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대개 성막을 통해 해석하는 그 내용들인 것이에요. 휘장도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근데 결국 휘장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증거하는 구원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쓸모없는 게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성막론이란 걸 하면서 성막을 해석하면서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 죄를 대신에 죽었으니까 이제 믿는 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다 이루신 게 십자가, 그게 또 성막이 우리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인데, 성막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갈 구원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같이 그 인간에게만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십시다.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반복된 말이 있어요. 그 1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또 뒤에 19절에 보시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피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뒤에 21절에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려기 위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다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 성막에 주신 설계도대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성막이 하나님의 그 의도,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 의미죠.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광이 성막에만 충만하다 했습니다. 성막을 보기 좋게 잘 지어가지고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상태가 여호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상태. 그 상태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영광이 없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이걸 제가 이스라엘이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의함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존재하지 않는 게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존재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편안만 생각을 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을 하고 내 몸만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그건 광야를 거치면서 낱낱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자기 힘들어진 불평을 하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었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광야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영광은 함께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서는 무엇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가 하면 거기에 죄 없는 제물에 피 흘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고 재물에 피 흘림이 없다면 그건 성막도 아니고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재물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피 흘림. 이것이 그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인 피로 말미암아 죽으면서 건진받고 그 죽음의 나라인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애굽처럼 죽었어야 될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런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의미에서 성막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은으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진 성막이 십자가로 완성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의 완성이었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명령대로 되었다. 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성전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지금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많이 들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따로 세웠는데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면은 뭐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이야. 아, 그렇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이 성전다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성전이 하게 되면은 결국 거룩한 성전이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또 알아듣는 사람들 좀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해야 되지, 거룩하게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우리 속에 더러운 존재란 얘기예요. 성례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깨끗하게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못해요. 바울이 신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10년 깨끗하다거나 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앞에서 피의 은혜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받고 십자가 폈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가 받을 죄를 대신하시고 그 나에겐 죄 용서가 되고 생명이 속하게 된 은혜를 남기신 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건 주의 은혜임의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이게 성막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자로 드러난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다 이루심 가운데에서 너 구원 이제 받았어. 다 이루어진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이루신 세계 속에서 너에게 나와야 될 고백이 뭐냐. 다 이루신 주의 은혜 덕분이가 산다. 그 자체가 다 이룬 세계에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전다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성전다운 것이다. 그게 성전 의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세워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잘 사는 그건 없어요. 복 받는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 죄로 인해서, 자기들 죄로 인해서 희생당한 제물을,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보게 하시면서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제물이 대신 죽는 것으로 정작 죽을 너희가 산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죽은 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 이게 살아있는, 이게 심겨진 이스라엘, 그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장차 예수님으로 이루어 십자가 들어있는 거죠. 성막의 명령에. 그렇게 오면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에 가시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끌어가시는 것도 성막 앞에서 죄 있는 자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조상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겠다, 알려주겠다는 그런 하나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36절부터 보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마지막 그 내용이죠. 출애굽기 마지막이 이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막 지금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는 어떤 길에 뭐 구름 기둥이 나온다, 불 기둥이 나온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뭐 실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로 뭐 인도하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름도 없고 불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구름이 어디에 떠오르는가 하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무데나 구름이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만 구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신으로 성막만 바라봐야 돼요. 성막만. 누가 갑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구름이 신호니까. 그렇게 어떤 그 길을 가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성막만 바라본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신앙의 문제에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놓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또 골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구름의 의미라고 하는 건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는 신호가 되는 셈이에요. 그 성막에 피 흘린 어린 양 희생,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만 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만 보게 하시는 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주만 보게 하시는 것.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구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름을 바라보면서 성막에서 죄 없이 죽은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성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의미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그 피의 은혜, 제물된 주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결국 내 심령에 구름이 떠 있고 불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죠. 만약에 우리 심령에 성령이 떠 있지 아니하면 성령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못 가, 안 갑니다. 때려 죽여도 안 가는 길, 못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래적으로 나를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나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본다. 그걸 본성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성령이 오시고 이제까지만 내 안에 구름이 뜨고 불이 뜨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하면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성막을 세우신 하나님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됨을 보지 않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하면서 희생제물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완성된 성전을 보이신 겁니다. 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전의 세계를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동행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 보이는 걸 믿으라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막 안에서 행해지고 성막 밖에서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물 희생이라는 그 사건을 믿으라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믿으라. 그래서 제물 희생 때문에 산다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게 되어진다. 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면 우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편해지고 잘 살고 인도가 아니고요. 그런 인도를 받아봐야 그것은 멸망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고백이 나와지는 그게 진짜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게 정말 복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자의 복됨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어떤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만으로 부유한 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고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소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달라. 나를 때리고 주저앉히고 아프게 해서라도 그 길로 이끌어가달라. 그런 소원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그 심령에는 구름이 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작용 간섭하시는 백성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자됨을 사모하면서 소원하면서 주만 바라보는 평생 동안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 없지만은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이 세상 것들이 나로 하여금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늘 우리의 심령에 구름이 떠 있어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베풀어진 은혜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복된 신자님을 사모하면서 늘 그렇게 인도되기를 소원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